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의 오후를 우리에게 이 자유와 평화 가운데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 명령의 원리를 오늘 저희들이 깨닫고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 덕분에 우리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응답됨을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스승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공부해야 될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제18장 몇 절이 되지 않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인데 1절에서 8절 저희들이 악한 재판관과 계속하여 찾아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던 가난한 과부에 대한 비유를 보았고 거기가 기도를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주요 원리를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쯤에 과연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주제가 계속해서 9절에서 14절에도 이어지니까 우리 민수부터 시작해서 1절씩 먼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주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한 사람은 사리새인이다.
그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대와도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권 금식하고 내가 술로 무슨 일을 시끄러이 일을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주인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저리 집으로 내려갑니다. 이는 자신의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의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시작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비유를 기도가 그두 비유를 관통하는 주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의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자세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의로워서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악인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첫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여 회복되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 그게 이 세상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었다고 그랬죠. 예.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다음 채워져야 될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그 마지막 갓난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그 자리에 온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밤낮으로 자기에게 기도하는 택한 사람들의 기도를 더 오래 참으시겠느냐 했을 때 이것을 악한 사람들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회개하여서 회복하는 그 기간을 참으시는 거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화를 내심과 하나님의 그 저주를 내리시는 그 사이 기간이 오래 참으심이란 기간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점점점 화를 내시는 마지막 시간으로 짧아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하여 회개하는 기간이다. 그랬죠. 근데 포커스는 악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개함에 그 기도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제20회입니다. 20회란 말은 1회에서는 누가복음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에 대한 설명이었고 2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결국 우리가 약 19개 정도의 비유들을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비유가 왜 있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만 설명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당장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 혹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은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 없으니까 비유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그게 우리의 영혼에 이루어지고 그들이 모인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원리들을 또 비유로서 설명을 하신대요. 오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 생활에 관한 원리입니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다. 일반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이해를 해봅시다. 1번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의롭다는 것 특히 자기가 의롭다를 누가는 강조를 한다. 하지만 바로 앞 비유 우리 1절에서 8절에서 언급된 기도가 여전히 주요한 그 팀 주제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사람과 프레이어와 그 사람이 하는 프레이어 기도를 제자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아라. 곧 이 비유에서 제시하여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2번 신약에서 동사 기도한다라는 이 동사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디보션을 자기의 경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있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무리가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해질 무렵에 하는 그 희생제사라는 공동예배 의식의 한 부분에 참여하는 그 행위 자체도 말로서 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간다 하면은 그냥 오늘날 우리처럼 뭐 그냥 시간 날 때 예배당에 찾아와서 혼자 기도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간다 하면은 새벽 해 뜰 때 시작해서 준비해서 9시쯤에 불로 태우는 오전 희생 제사 시간 그리고 오후 3시부터 불로 태워서 해질 때쯤에 끝나는 오후 희생 제사 시간 그 기간에 모이는 것은 같습니다. 시간은 즉 아침 6시 해 뜰 때쯤에 모여서 9시쯤에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시작해서 해질 한 6시까지 그 두 번에 3시간씩 모이는 공동 제사 참여하는 오늘날 치면은 public service 공동 예배 행위입니다. 그게 성전에 기도하러 간다 그 뜻입니다. 두 번의 동사의 뜻은 무리로 모여서 예배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임이다 할 때 기도한다는 말이 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가 하는 기도 내용이 어디서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뜰이 이렇게 높이가 달라요. 맨 시작은 남쪽과 동쪽의 문을 통해서 들어 올라가는데 제일 첫 번째 뜰이 이방인들의 개종한 사람들의 뜰이 있죠. 그 다음에 뜰이 또 계단 올라가면 여성들만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뜰이 올라가면 거기에 노제단과 희생물을 죽여서 나무 위에 올려서 불태우는 제단이 있고 그 제단이 있으며 성전 건물의 문이 보이는 그것이 남자들의 유대인들의 뜰입니다. 지금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뜰에 남자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무리가 제사장을 중심으로 가지는 제사의식, 이게 공동예배 행위의 일부분에 참여하는 행위를 뜻한다. 가 두 사람이 성전으로, 즉 무리가 공적으로 예배하는 장소로 희생 제사 시간에 맞추어서 같은 시간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 뜻이었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갔다는 겁니다. 그게 오전 6시인지 오후 3시인지는 몰라요. 예, 아침 제사 때 갔는지 오후 제사 때 갔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예배 시간에 맞춰 간 거죠. 나,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성전에서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그 말은 예배 제사가 공적으로 끝났다는 뜻이죠. 끝나니까 내려간 거죠. 다, 성전이란 말이 예수님께서 비유에 하셨단 말은 무리가 모여 공적으로 atoning sacrifice, 속죄하는 그 희생제사에 참여하는 예배 행위를 하는 장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에로 말이 들어갔으니까. 라, 바리새인이 영어 표현 aloof라고 되어 있는데 홀로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예배에 참여한 나머지 무리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무리하고 떨어져 있었다. 마, 세리는 far off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은 far off다. 멀리 떨어졌다. 그건 홀로 두드러진 게 아니고 멀리 떨어졌다. 바리새인은 홀로 두드러져서 써 있고 세리는 그 바리새인이나 무리와 동떨어진 그게 가장 적합한 데가 동쪽 문 입구입니다. 거기에 혼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그 세리 외에도 함께 제사의식 공동예배에 참여하는 무리가 있었음을 뜻한다. 이게 예수님의 하신 비유를 듣는 그 당시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는 자연적으로 이해가 되는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해가 됐습니다. 배경이. 3번.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언제 무너졌습니까?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아까 우리 식사할 때 나온 이야기 중에 과연 베드로가 어디서 죽임을 당했느냐, 뭐 목이 잘려 죽었다, 그거는 그 미신적인 캐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만든 허구고, 예. 어쩌면 요한계시록의 11장, 9장,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하늘로 물려가고 한 그 표현을 통해서 어쩌면은, 거기 베드로가, 베드로서의 내가 지금 바벨론에 있다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이락 땅 바벨론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지상에 타락한 성전이 있는 도시를 바벨론이라 했거든요. 그러니 타락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시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냐고 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 해석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어떤 죽임을 당할지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죽임을 당할지 베드로가. 베드로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끌려가서 어떠한 죽임을 당할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바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예수인지 로마 군대의 예수인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AD 70년 성전이 근 3년 반 동안에 로마 군대에 둘러싸여 있다가 결국은 도시 전체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사르게 됨을 당하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속죄를 위해서 어토닝을 하기 위한 sacrifice 희생제사 즉 공동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여러분 기억납니까? 에나라고 하는 과부 할머니가 밤낮으로 성전에 살고 계셨다고 그랬죠. 오늘날도 우리 한국에 우리 홍문 교우님, 조수영 교우님 어머니도 보세요. 예배당 근방에 있어서 어떻게든 예배당에 계속 가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거죠.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혼자 따로 지내시고 싶다는 거예요. 보니까 가시는 예배당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아파트에서 혼자 계시고 싶다.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성전에 계속해서 기도하러 가고 싶은 사람은 하루에 두 번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은 예루살렘 도시 안에 살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새벽에도 일어나서 가고 오후에도 가고 해서 깨끗하게 죄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분도 있고 또 가끔 방문 오더라도 그 시간에 맞춰서 희생제사하는 그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도 그랬고 30년이 지나서도 그렇고 AD 66년에서 70년에 로마 군대에 막혀가지고 이제 힘들어졌을 그 당시 직전까지는 이러한 공동예배 행위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매일 그날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세례요한 아버지 기억나지요? 스가랴 그분이 당번이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제사를 했던 1년 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 희생제사를 불태웠던 제단의 코울, 그 탄을 꺼내가지고 담아서 성전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시성소 앞에 있는 금 향단에다 넣어서 뭐를 뿌립니까? 유향을 뿌려요. 그래서 그 연기가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각자가 개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개인 기도를 한 시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성전 뜰에서 1년 된 어린 양을 불태워서 통째로 하나님 앞에 연기가 올라가는 그때 자기 죄가 저 어린 양의 하나님이 정가시켜서 주겠다 하는 그 눈으로 보는 죄의 깨끗해짐을 맛보는 기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죄가 깨끗해졌으니까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고 했으니까 악인의 기도를 안 듣는다고 했으니까 그 성전에 빨리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 피웠을 때 자기도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 시간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이제 향불이 올라가기 시작하세요. 아주 그윽한 향기가 성전뜰로 냄새가 나오면 이제 이분들도 기도를 시작한다 이거죠. 그 그림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울 때 세례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이때에 아마도 천사를 만나서 뭐가 이루어졌으니까 나오자마자 벙어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죠. 바로 그 장소였어요. 성전뜰에서 그건 유대인 남자들만 모이는 그 세 번째 제일 높은 자리의 성전뜰에서 각자 기도를 드리곤 했다. 누가복음 1장은 바로 스가랴 사건인가요? 그리고 제사의 마지막에 제사장이 이제 다시 성소 밖으로 나와요. 그런데 스가랴 제사장은 지금 덩어리가 돼서 할 수가 없어요. 뭐를 해야 됩니까? 아론의 축복 기도를 그 모인 무리들에게 해야 되는데 이분 번호가 돼버렸어요. 바로 그거죠. 모인 무리들에게 제사장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합니다. 예, 그 축복 기도를 드리곤 하고 예배가 그러면 다 끝나요. 그게 이제 오전 9시쯤에 끝나고 저녁에는 해 떨어지기 전에 이제 끝나게 되죠. 가 이른 아침에 어린 양을 속죄의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다. 보통 해 뜰 때 6시부터 9시쯤까지. 그리고 오후에도 똑같은 희생제사를 해가 질 무렵에 드렸다. 오후 3시쯤에서 해질 한 6시까지. 그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야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그 일라야가 바알 450명의 선지와 돌로서 제단을 쌓아놓고 야훼께 희생제사를 할 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까? 열왕기 상에는 저녁 제사 무렵이라는 말이 들어 있었어요. 이런 기억나요? 엘리야가 저녁 제사할 무렵에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후 3시란 말이죠.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바알의 제사장들은 별의별 짓을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사 희생 제사물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나뭇가지 물을 적시고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야훼께서 참신이란 것을 야훼께서 밝히신 사건이었죠. 나 양의 전체를 불로 태우고 이것도 번트오퍼링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였을 때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금향단에는 그 석탄을 가지고 목탄을 가지고 가서다 불을 향을 태우고 또 그 베일에다가는 양의 피를 뿌려서 야훼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짐승에게 우리 죄를 전가해서 죽인 것을 기억하셔서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커버, 덮어 없애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이 인센스가 올라가듯이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 두 가지 행위를 했어요. 그렇게 할 즈음에 성전뜰에 있던 무리들은 각자 기도를 드렸다. 왜냐? 이미 희생제사에 흘린 피를 통해서 자기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졌기 때문에 무리는 죄를 용서받은 상태에서 각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번 바리새인들은 예배하러 서 있는 무리들에게서 이 바리새인 한 사람은 홀로 떨어져 서 있었다. 모두 다 지금 서 있죠. 물론 지금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서 있어요. 안에 들어있는 제사장도 밖에서 도와주는 팀도 그리고 모여있는 유대인들도 자신은 의롭지만 나머지 저 유대인들은 그러하지 않다고 마음속으로 그들을 디스파이즈, 무시하고 행동도 그래서 떨어져서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한 바리새인들을 하베님입니다. 이건 복수예요. 하베르의 림이 들어가면 복수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조수들이다. Associate. 하나님의 조수들이다. 이야, 참 대단하죠. 이 사람들 생각이. 하나님의 Association이다. Associate. 말을 잘못했어요. Associate. 하나님의 조력자들이다. 와. 자기들 하나님의 비슷한 자리까지 올려놓도록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외 나머지 유대인들을 암, 이게 물이란 뜻이에요. 하, 아레츠. 아레츠가 이게 지구를 이야기한다. 혹은 땅입니다. 땅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무리들. 이야. 바리새인들은 특히 클린니스, 언클린니스, 정결함과 부정함. 그리고 땅의 프로듀스 소산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십일조. 바리새인들에 관한 명령을 매우 철저하게 지키려 하였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이 두 가지를 떠올려요.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 그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않고 부정한 것에 빨리 거기에 맞춰서 제사를 드려서 자기를 클린하게 하나님 앞에 퓨어하게 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열심히 바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하라고 한 것은 땅에서 가꾸어서 나온 농산물에 한해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grain offering, 소재 예물입니다.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곡식, 올리브 기름, 포도주, 땅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곳, 그 세 개를 십일조라고 해요. 그리고 십일조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가 있고 두 번째 십일조는 레위인들에게 쓰라고 주는 십일조가 있고 세 번째는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 1년에 그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기들 소산의 23.33%를 하나님 앞에 십일조로 드리는 것이다. 그건 일반 유대인들이 다 아는데 바리새인들은 더 어떻게 하는 거죠? 땅에서 농사에서 지은 것 외에도 심지어 꽃가루, 잎이, 이파리 가루까지 계산해서 향료 가루까지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릴 정도로 성경에 명령한 것보다 더 십일조를 하려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 눈으로 볼 때 세리야말로 전형적인 암 하아레츠다. 이 땅에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무리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 바리새인은 특히 정결함을 그 퓨리피케이션을 유지하려고 부정한 것에 벌룩 오염되지 않으려고 땅에 있는 사람이 한번 앉았던 자리는 자기가 알면 거기 앉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 한번 사용했던 낙이 안 타요. 노새도 안 타요. 말에도 안 타요. 낙타에도 안 타요. 심지어 부정한 것이라는 것에 근처에도 가까이 안 가려고 멀리 떨어져서 또 그러한 자리를 아예 가지 않으려고 계획을 잡아버립니다. 예. 저도 주이시 그 브로커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유리창을 두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당해보았는데 아주 웃겨요. 그 사람들 생각이.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적인지 모르겠는데 그 월스트리트에 많은 증권회사들 있잖아요. 주위시들이 많은 주위시들이 증권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꼭 이방인 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요. 왜? 주위시 명절들이 월스트리트 증권의 그 주식이 잘 되는 날짜에 많은 날짜에 명절이 되어 있어요. 자기들은 명절을 지켜야 되고 이방인 하나 고용해서 그 사람이 자기들 명령 받아서 주식 사고 팔고 다 해야 돼요. 이 정도로까지 합니다. 예. 그게 왜 백일화에 밝혀졌느냐. 그 이방인 조수 중에 하나가 나중에 아예 인터넷에 공표를 했어요. 난 처음에 너무 똑똑하고 뛰어나서 이 사람들이 날 채용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가장 덜티한 자기들이 일하지 않은 그 속된 날에, 경건한 날에 내가 자기들 더러운 뒤지작거리 해주는 그 일을 써먹으려고 나를 고용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예. 그리고 이 10월 달에 바로 주시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게, 대속죄일. 그 열흘 동안 명절이 있는데, 대속죄일이 시작될 때 주식을 팔고, 대속죄일이 정점이 이럴 때 주식을 사라. 이 사람들은 말이 있어요. 예. 그때가 주식시장의 정기적인 통계로 봐서는 가장 맞는 말인데 그걸 설명하면서 그 사람이 인터넷에 자기의 그 주식에 임플로이 당해가지고 했던 그 이야기를 써서 그게 이제 백일화에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아 주식놈들이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을 대하고 있구나. 예, 이건 좀 그 사이드 스토리가 됐네요. 근데 제 입으로 이 주이시 노메라 했으니까 나중에 유튜브에서 이게 잘릴지 모르겠네요. 아, 주이시 자들이랍시다. 그게 놈 자자니까. 주이시 자. 마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성전 뜰에서 무리로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무리와 특히 세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홀로 서 있으려 한 것은 바리새인이 내추럴리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하던 대로 시장 통해서도 큰 소리를 기도했어요. 성전에 와서도 큰 소리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에게 하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라는 기도는 아니었어요. 기도 내용은 자신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성전의 희생제사 공동예배에 참여했던 나머지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세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라고 깔보는 게 기도 내용입니다. 담당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유장을 태울 쯤에 성전의 질서를 담당하던 집행관들은 돌아다니면서 모인 무리 가운데 부정한 사람들을 가려가지고 동쪽 문 가까이에 가 세우게 하는데 세리는 이미 거기서 서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전형적인 기도의 내용은 순서가 내용도 이러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받은 그 모든 선물들에 대해서 땡큐 하고 praise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necessity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의 기도에 들어갈 그 어떤 요소도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보실 때 기도를 안 한 겁니다. 가장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 하는 기도의 내용 하나도 없어요. 티피컬한 전형적인 바리새인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킬 뿐만 아니고 율법에서 디맨드한 것을 넘어가게 십일조를 바쳤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매년 땅에서 거둔 프로듀스 중 그레인, 곡물, 포도주, 그리고 올리브 기름, 감남류, 올리브라게 된 감남류. 이러한 것들에 한해서 십일조를 바치라고 율법은 요구를 했다.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에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야훼께서 명령한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금식은 1년에 한 번만 해라. 언제? 용키푸르. 바로 한 2주 전에 있었던 그 용키푸르 대속죄일에 해라.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했어요? 1년에, 일주일에 두 번씩 했다고 그랬죠? 예, 이거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도대체 몇 퍼센트를 더한 겁니까? 1년에 52주인데, 1년에 한 번 할 걸 일주일에 두 번 했으면 곱하기 52, 2 곱하기 50, 104번. 와! 어마어마하네. 만 400배를 더 했네. 1,400%를 했습니다. 기도, 금식을. 사도 바리 바로 이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당하게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내가 완전했다 말하는 거죠. 공동예배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메가폰 들고 한 이야기예요. 질문에 하실 이야기 있나요? 오늘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비유의 그 배경이 우리 머릿속에 좀 확연히 들어옵니까? 그러니 9, 10, 11, 12, 13, 14 이 6절밖에 되지 않지면은 아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하고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기쁨과 평강을 저희들이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예수 안에서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남은 복된 주일이 그날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누려지게 하소서. 예수님 덕분에 이러한 의로운 삶을 맛보게 되었으니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모든 선물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